I have been impressed.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말씀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만인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그분의 복음 계획의 모든 축복에 담겨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들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영원한 원리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사랑과 율법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을 보여주는 네 가지 빈번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는 젊은이가 근심하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결혼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부모의 명령이나 압력에 반항하는 청소년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강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에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부모의 가르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예는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에 대한 사람들의 혼돈을 보여줍니다. 다음 생에서 가족관계를 향유하려면 부부가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으실 거라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인종이 겪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율법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나 그분의 율법과 계명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율법이나 그분의 계명에 선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효과는 그분의 사랑의 목적과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규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환난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며 위험이나 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무한한 권세와 온전함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사도 요한의 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다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고통을 겪도록 보내셨을 때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의 본질이지만 그분은 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율법 사이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조건적이어서 자신들은 자비롭게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는 것이며 그 사실이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는 없으며 자비를 얻은 자들은 성약을 지키고 계명을 준행한 자들입니다. 성경과 현대 경전에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노여움과 진노가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상으로 보낼 영들에게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온전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애정어린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그분의 사랑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이에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자녀를 온전히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만인을 위한 것이어서 그분의 온전한 계획은 그분의 모든 자녀, 심지어 그분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조차 많은 은사를 부여합니다. 필멸의 육신은 그러한 은사 중에 하나로 하늘의 전쟁에서 첫째 지체를 지켰던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무조건적인 은사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상생활에서 주어진 많은 다른 은사들도 우리들이 율법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로 다시 돌아온 여성이 성찬식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을 거절했을 때에도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인도하셨고 그의 친절하신 자비로 저를 감싸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분노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들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이 현대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이 위대한 원리는 많은 것들의 이유를 밝혀주는데 예를 들면 자비와 공의가 속죄로 인해 함께 충족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기에 앞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선택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지상으로 이끈 복음 계획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에 미리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다치게 하거나 억압할지라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지만 그러한 선택을 미리 막아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성스러운 아들이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계명보다 중히 여기신다고 추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의 첫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분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대신 자비를 보이셨지만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효과는 사람들에게 만연한 행위나 욕망을 위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가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허가를 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사랑도 율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를 구하며 죄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율법으로나 자비로나 공의로나 심판으로도 성결하게 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현대 계시에서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다고 배웁니다. 예를 들면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배정되는 영광의 왕국은 사랑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제정하신 율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그 계획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데 있어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사 중 일부를 모든 필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개인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준행하지 않을지라도 집이나 음식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신 본을 따라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선물 중 일부에 조건을 답니다. 부모의 기대에 벗어난, 즉 술이나 마약을 하는 10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집에 술이나 마약을 두거나 집에서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나온 대로 또는 비행의 정도에 따라 또는 집안의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금지할 것인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논하자면 성인인 자녀가 동거를 하고 있다면 결혼의 테두리 밖에 성적인 관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이 자녀를 모든 가족 관계에서 제외시켜 전면적인 가족의 반대를 느끼게 할 것인가? 또는 부모의 사랑으로 동거 사실을 모르는 채 할 것인가? 저는 이 양극단의 예들을 모두 보았는데 두 방법 모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것은 주님의 영감에 따라 부모의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모가 결정을 내리는 일은 부모가 하는 다른 어떤 행동보다도 하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러한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로 씨름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냉담 또는 무지의 광야를 헤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원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애정어린 염려를 하도록 하며 당연히 애정어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부모들은 또한 주님께서 종종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용과 사랑에 관한 연차대의 말씀에서 넬슨 장로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무기니 아닌 용기 있는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의 힘과 율법의 권능 사이에 어느 지점에 선을 긋던 간에 계명을 어기는 것은 분명 사랑하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엄숙한 가르침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분쟁이 있을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런 후에도 관계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탈선하여 우리의 행복이 훼손되는 현실을 견뎌야 하는 압력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대한 이해로 결속하려는 끈기 있는 노력은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의 계획의 일부요 그리스도의 교리이며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